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스티브 잡스가 했던 연설 가운데 담겨있는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늘 새로운 것에 배고파하고 바보같이 도전하여서 계속해서 발전하라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잡스의 가치는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늘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정할 때마다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내가 하려는 그 일을 과연 할 것인가? 매일의 선택 가운데 이런 결정들을 하면 후회 없는 결정들을 해왔겠죠. 잡스는 언제나 주어진 삶에 이 질문을 던지고 최선의 가치를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스탠퍼드 대학 졸업생들에게 졸업식 연사로서 그의 인생에서 경험한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렵게 들어갔던 명문대, 리드 칼리지에서 입학 6개월 만에 자퇴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양부모님의 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서 또 흥미없던 필수 과목을 더 이상 듣기를 그만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듣고 싶었던 수업을 도강하게 되죠. 여기서 그는 서체 수업들을 배우게 됩니다. 쉐리프체, 타이포그라피 등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10년 후에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컴퓨터를 만들게 됩니다. 잡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점과 점이 연결되어서 선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졸업생들에게 사랑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잡스는 그의 나이 30세 때 자신이 만들었던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해고당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공공의 실패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하루빨리 실리콘밸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다라고 회고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일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시기가 오히려 가장 어려울 때 도래한 것이죠. 바로 이때 그는 넥스트와 픽사를 만들었고 사랑하는 여인 로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애플에서 해고당한 일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사건이었음을 그는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실패하는 것, 상실한 마음을 갖는 것,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실패했을지라도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졸업생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세 번째 잡스는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1년 전에 이 졸업식 연설을 하기 1년 전에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췌장암으로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는 당신의 신변을 정리하십시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것이 치료 가능한 아주 희귀한 췌장암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췌장암의 대부분은 수술이 불가능한데 이것은 회복이 가능했던, 수술이 가능했던 그런 암이었다는 것이죠. 수술 후 기적과 같이 회복됩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죽음이라는 것은 유용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재의 자리를 우리가 영원히 여기에 붙들고 있을 수 없고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그 유한성을 인정하며 제한적인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는 언제나 이렇게 배고픔의 자세로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삶의 혁신을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물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존경하지만 이 스티브 잡스를 보면 참 존경스럽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볼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의 눈에 볼 때도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잡스가 그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 보여준 가치들을 우리의 삶에 아마 적용해본다면 대단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건강한 삶의 가치와 목적을 늘 잊지 말고 그것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현재의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게 하며 다음 세대에 귀중한 가치를 물려주는 것,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 모두가 참으로 본받을 만한 가치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치들은 잡스가 개발한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담겨있는 일반 은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것을 깨닫고 그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혀 새로운 가치가 아니라 이미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일반 은총의 한 측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잡스가 살아온 인생보다 더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실력과 이런 모든 결과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과연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이죠. 세상의 인정과 자기를 증명하는 자기 실현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워지는 다윗이란 인물에 대해서 오늘 한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16절의 말씀 우리 PPT에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블레셋 사람은 누구 얘기했습니까? 예, 골리앗이죠, 그렇죠? 여전히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 전쟁의 양상이 대단히 치열한 대치의 상황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계속해서 전장의 중심, 그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 종지부를 맺고 끝을 낼 수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울 용사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군을 봤을 때 다들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막강한 골리앗 장군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설 믿음의 용사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지나다가 이제 며칠이 된 거예요? 바로 40이라는 숫자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물론 전에도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이 골리앗에 맞설 수 있는 의외의 대상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성경의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것을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에 다윗이 등장하면 돼요? 안 돼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대단히 이 다윗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블레셋의 장군, 전쟁의 챔피언 골리앗에 대비되는 인물로 삼손과 기드온과 같은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략을 잘 짤 수 있는 제갈 공명과 같은 모사도 아닙니다. 외교적인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가적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어떤 재상을 소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겸비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새의 여덟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고 있는 너무나 하찮은 대우를 받고 있는 소년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위안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접근법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근데 이것이 신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놀랍게 완벽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크신 경륜 속에서 전혀 의외의 예상치도 못한 인물을 등장시키셨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가문과 신분과 지위와 직업과 나이를 지니고 있던 목동 소년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사무엘상 17장 현재의 시점에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평소에 다윗은요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일을 하다가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렸다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사울왕을 찾아가서 음악을 연주해줘서 악신을 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신부름을 받는 그런 신부름꾼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엘라 골짜기에 있는 형들을 위해서 그 거리가 이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는 약 24km가 됩니다. 이 거리를 아버지가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그런 떡 열 덩어리와 또 뭐가 있습니까? 볶은 곡식 한 에바. 한 에바는 여러분들 약 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리터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천부장에게 줄 뇌물, 치즈 열 덩어리를 어떻게 합니까? 들고 이 소년에게 24km를 걸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라는 그런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윗은요, 너무나 작은 심부름꾼 소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골리앗의 그 무장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대단한 실력과 능력을 겸비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타고났던 달란트 자체도 너무나 완벽했었고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노력도 했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의 최고의 전쟁의 챔피언에 오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키는 2m 90cm였죠. 그리고 엄청난 계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보호 장비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또 그가 지녔던 창과 단창과 칼은 너무나 크고 무시무시한 무기였습니다. 이 블레셋 전쟁의 챔피언인 골리앗 앞에 대비하여서 다윗은 전쟁을 위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단지 작고 약하고 미숙하며 훈련되어 있지 않는, 물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간절했던 한 소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모습은 강력한 골리앗을 상징하는 세상 나라로부터 물질과 명예와 또한 세상의 그런 엄청난 힘으로 말미암아 공격당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권력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을 행사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 소년 다윗의 모습, 이 골리앗 앞에 앞으로 서게 될 소년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반불한 것이죠. 이 강력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 나약하고 힘이 없는 미숙한 우리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세상과 조우하여서 어떻게 보면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러한 세상 앞에서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당당하고자 노력하지요. 그래서 세상적 가치로 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동원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대적을 이기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모습과 이것이 연상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능하고 더 지혜롭고 명성을 드러내고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그 막강한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사람을 압제하고 억누르고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공격을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그런 세상이란 거대한 세상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아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과 방불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너무나 헝그리하고 너무나 푸블리시아는 굶주려 있고 어리석은 영적인 그 상태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는데 이 구원의 그 값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충만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주눅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히려고 하다가 노력하다가 그것이 안 되어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모습들이 아마 이 골리앗 앞에선 이 다윗의 모습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연상해 보면 또 한 사람의 한 분의 그 이름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 이후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마치 목수의 아들로 말구위에서 태어나셔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낳고 낳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그대로를 지니고 사셨고 죄인된 인류를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을 맛보셨던 이 예수님이 떠오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로마 제국의 명문 가문의 후예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후손으로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장군가의 위대한 아들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비천한 식민지의 백성 중 천박한 목수의 아들로, 가장 더럽고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이렇게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완성하여서 내 의지로 내 강력한 욕구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에는 우리가 전혀 실패라고 여기고 끝이라고 여기고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여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의 반전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 낙담해 계신 거 아니십니까?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느껴지고 우리가 다 실패했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전쟁에 어울리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한 인물 소년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암울한 운명적인 상황을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하죠. 속히 가서 주고 안부를 살피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이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맡겨놓고 아버지가 명한 대로 전장을 향해 달려가고 그 형들을 찾아서 형들에게 샬롬, 형들에게 평안을, 그 안부를 묻습니다. 너무나 성실하고 순종적인 다윗의 성품을 우리 모두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실제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다윗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참지 못하고 이제 싸움에 참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정보를 듣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직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 연약하고 작고 볼품없습니다. 형들의 무시와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자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실하고 이렇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윗처럼 성실하십시오, 다윗처럼 순종적이십시오,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전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탁월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 너무나 바보 같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대단히 너무나 인간적으로 볼 때 영악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이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정치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존재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라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한 개인의 능력과 한 개인의 열심과 한 개인의 노력과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가 실패하든 그가 성공하든 그가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든 그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의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의 노력들이 너무나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환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인내하게 하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죠.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여덟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힘든 과정이고 너무나 온전치 못한 자가 따라갈 수 없는 과정이죠. 이렇게 다윗은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신앙의 여정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또 서울교회가 직면한 강력한 골리앗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비록 다윗과 같이 다윗의 그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과 비교하여서 우리가 좀 더 나을까요? 아니면 못할까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더 낫습니다. 다윗보다 나이도 더 한두 살 더 많으시고 지혜도 더 있으시고 경험도 더 있으시고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도 있으시고 우리의 상황은 다윗의 인생과 방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낫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모세의 소명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그 양을 치고 호렙산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가 이제는 80이 되었습니다. 80이 되면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인가요? 할 수 있는 나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40세 때 그의 민족을 위해서 의분을 일으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그 이스라엘을 독립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살고 있잖아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소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도 있었던 것도 다 사라져서 이제 뭐 인생이 그렇지라고 할 나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떨기나무는 원래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쓸데없는 나무이잖아요. 근데 그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신을 벗으라. 우리 모두가 보기에 다 인생이 끝났다라고 더 이상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에게 불꽃으로 찾아오셔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조하셨던 그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그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가 양을 쳤던 호렙산, 시내산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곳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귐이 있는 교제의 장소가 되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거룩한 성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할 때 우리를 강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어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대가 다 꺾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여전히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품에 다윗과 같이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직면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이 비록 죽음이 있고 그것이 비록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시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